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입니다. 기도로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기 전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같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았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의인의 간구는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너희는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역사를 우리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이 땅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기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경고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삼키고 있다라고. 그가 경험한, 그가 체험했었던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해야 될 마땅한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는 비참할 정도로 사탄의 놀림감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 않느냐라고. 이런 말을 기억합니까? 뉴욕의 맨하탄 기억할 거예요. 맨하탄 거리에 새벽 4시 그리고 5시 전에는 아주 멋진 승용차들, 리무진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대부분 기사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CEO들이 문 열어주는 그 차를 타고 내려와서 회사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5시가 지나고 6시쯤 그 사이에는 뭐 벤츠나 BMW나 아주 대단한 아주 뭐 그런 뭐 렉서스나 그런 차들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뭐 또는 사장이나 부장이나 이사들이 되겠죠. 8시쯤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들, 혹은 9시 문 닫기 전에 출근 시간 맞춰서 간신히 쫓아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왔을 것입니다. 일어날 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일어나야 되느냐고 조금이라도 더 눈 붙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들고 나오면서 커피 들고 나오고 지나가면서 빵 사가지고 먹으면서 왔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돈 때문에 일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30분 전에 일어나고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그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3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책임감에 압박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하는 기쁨 때문에, 재미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위에 상관없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 기도하기 위하여 제단을 찾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다 못해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한 사람이고 잘못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 목동 출신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관의 자리를 쓸 만큼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위로도 해주었죠. 격려도 해주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단순한 위로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잠을 자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간절하다면 다음날 결혼식을 앞둔다면 다음날 소풍을 앞둔다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 내 아이가 지금 열이 펄펄펄 끓어오르는데 밤새도록 이 아이를 두고 옆에 흔히 말하는 엄마가 퍼질러서 잠을 잘 수 있는 엄마가 그 배짱 좋은 엄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울고 펄펄 끓는 열을 앓고 있다면 밤새도록 그 엄마는 더 가슴 아픈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달랠 것이고 안을 것이고 그리고 수건으로 계속 열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릴 겁니다.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저게 새벽 통금 해제 시간이 그 사이렌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래야만 쫓아가서 약국의 문을 두들기라서라도 아니면 병원을 쫓아가서 이 아이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잠을 잘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때로는 억지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간절함으로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이 아침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그만큼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그런 억울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더라면은 한 번만 더 무릎을 꿇고 한 번만 더 물었더라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정말 어디서 왔느냐라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진리는 무엇이고 인생의 길은 어떤 것이냐라고 당신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한 번만 더 물었더라면은 한 번만 더 가슴을 열고 찾아갔더라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진리를 경험했을 것이고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통째로 얻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내 책임 다 했다라고 하죠. 한마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 그 귀한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조금만 더 겸손하게 아니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그를 붙잡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억울한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고난을 당했었다라고 그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은 역사 속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빌라도 그가 왜 돈을 모아야 했는지 그가 왜 지위의 총독으로 그 시간에 5대 갈릴리 총독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사명을 왜 내가 이때에 이런 일을 맡아야 했는지 이런 직분이 있어야 하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했었더라면 그런 억울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탄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지위를 내가 왜 이 직책을 갖고 있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이 직책을 총독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돈을 쌓아놓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내게 왜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한 번쯤 고백도 하고 결단도 했어야 하는데 이를 거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어이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다면은 석방해야 하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이 기회 볼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대의가 의로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죽고 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로 인하여 내가 눈치를 보고 기회를 엿보는 순간에 누군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상관없이 내 지위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 시간만 모면 하면 됩니다. 여기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나는 이들 저지르는 악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를 직무유기죄로 직무남용죄로 고발하고 있고 역사는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돈 지켜줄 줄 알았고 그 물질 자기 것일 줄 알았고 그 성공 괜찮을 줄 알았고 그 권력 영원히 갈 줄 알았지만은 3년 후에 그는 쫓겨났고 그리고 결국은 소환을 당한 다음 한 전세리는 광야에서 미치광이로 살다가 죽었고 또 한 전세리가 하면 돌아오다가 그는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지만은 눈치 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인슈런스 디파짓 해놓으면은 다 위험한 순간에 빼기 될 줄 알았지만은 하나도 자기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내어줬습니다. 사지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지로 던져받은 이 예수님 거기에서 십자가형 하나 하나는 이미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 또 하나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가셔야 했던 그 순간의 시작입니다. 빌라도의 광장, 브라도리오는 광장, 빌라도의 광장, 박석이라는 광장, 그 광장에서 이제 빌라도는 던져줍니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그 광장에서 십자가형 하나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십니다. 바로 비아 도로로서의 길을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또는 성지를 순례하는 마지막 코스이죠. 브라도리용 광장에서 십자가형을 하나 사고 십자가 틀을 사서 그것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길 비아 도라로사라는 그 길을 걸어가는 코스가 마지막 성지 순례자들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순간 그 흔적 그 마음을 고통에 참여하고 싶었던 그런 바람 그런 신앙인들의 소망 때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사실은 이미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으스러져서 자기 몸 스스로도 가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실 그 무거운 나무 토막을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시관을 써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핏자국들 홍포를 입었을 때에 조롱거리가 되었던 예수님 다시 벌거벗긴 채로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 보다가 그 예수님에게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견딜 수 없는 순간은 백성들의 조롱거리였고 비난이었습니다. 조소였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저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아니 저렇게 비참하게 저런 몰골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끔은 누군가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잠 와요? 오해를 받았는데 몇 번이나 전화통 들고 아니 전화통이 아니지 요즘 스마트폰 그 다음날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분이라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맞는 말인데 그것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흉을 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오래가죠. 하루 만에 잊어버린 사람 있어요? 1년 동안 그 이상이 가고 원수가 되고 맙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비록 링컨에게 기자들이 자주 질문했죠.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외모를 보고도 조롱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때 링컨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다고. 왜? 그분들이 나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라고. 그보다가 더 무섭고 그보다가 더 악한 말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들이 나를 잘 모른다고. 제대로 안다면 그보다가 더 나쁜 말들을 내게 해도 된다라고. 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죄란 하나도 없는 의인.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그를 조롱합니다.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참아나간다는 게 쉬워요?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세요. 결국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들어대었던 그 군중들의 함성, 그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이번에는 바뀌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메시아라면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무슨 구원이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한번 구원해보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죠. 교회의 변질이란 십자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은과 금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었고, 교회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세상을 향하여 성벽을처럼 교회를 짓고 세상을 향하여 성곽을, 성벽을, 성전을 하늘 꼭대기에 세우는 그 순간부터 무서운 타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탐하기 시작했었고, 물질을 탐하기 시작했었고, 세상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교회. 그들은 그 교회의 십자가에 그 부끄러움으로 여겼고, 그 십자가를 수치와 그리고 실패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를 떼어내었고 숨겨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의 타락이, 그 순간부터 교회의 능력이, 그 순간부터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은과금은 풍부했었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고 자랑도 했었죠. 권력도 있었죠. 황제들 이상으로 권력도 있었죠. 성전을 그 엄청나게 돈을 들여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도 없었고 그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이 있었고, 기도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잘하고 잘할 수 있었고, 기도 없이도 세상을 향하여 권력을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건물 하나 없었고 은과금도 없었고,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권력 하나 자랑하고 살지 않았지만은 초대교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프로그램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셨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걸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였고 언제나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너를 구원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능력도 십자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십자가의 처형은 실패자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그리고 저주 아닌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신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그분 앞에서 기도해야 될 뭘 기도해요? 죽어가는데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기력, 무능력하게 죽어가는데 그에게 뭐를 맡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놓쳐선 안 됩니다. 예수님 알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저들이 산다라는 것, 내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해야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내가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참아나가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해야, 내가 이렇게 죄값을 통하여 고통을 찢겨지는 고난, 피눈물을 흘려야, 내가 죽어야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는다는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헛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며칠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십자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영성이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인의 영성이며 능력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모든 게 끝나고 맙니다. 세상은 그걸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패에 적혀져 있죠.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로, 라틴어 로마어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온 세상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기 위하여 제목을 적어 놓았지만은 그 왕은 진실로 왕이셨습니다. 참으로 왕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이 온 세상의 왕 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조롱당하며 비참하게 저주를 당하며 권력도 권세도 얼마든지 있었던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 왜 버리십니까? 까지 절규까지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메시아, 울부짖는 메시아, 비참할 정도로 죽음의 자리에 떨어진 버려진 이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배하고 그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충만히 임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십자가 주의 영광일세 할까요?